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2장.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훌륭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분의 죽음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서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가르침과 설교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도 지혜로운 말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할 자들인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숨겨졌던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누구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눈도 보지 못하고 어떤 귀도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도 상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셨다 라고 쓰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까지도 찾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곧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합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직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나 자신은 어떤 사람의 판단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누가 그분에게 충고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레미야서 제36장.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아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감금되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그대가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자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오. 네리아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요시아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된 지 5년째 되는 해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는 선포가 내렸다. 바룩은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였다. 그가 낭독한 곳은 서기관 사바나 아들 그마리아의 방이었고 그 방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의 윗뜰에 있었다. 그때 사바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그곳에는 모든 고관이 모여 있었다.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르 아들 엘라단과 사바나의 아들 그마레아와 하나나의 아들 시디기아 등 모든 고관에 앉아 있었다.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모든 고관은 구사의 증손이요 셀레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네리아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알아야만 하겠소.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려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서 먹으러 이 두루마리에 받았었습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그리고 고관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하여 두고 왕궁의 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그 말을 모두 왕에게 전하였다.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 옷을 찢지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왕은 오히려 왕자 여라무엘을 비롯하여 아스리엘의 아들 스레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번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벌어져 뒹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네리아의 아들 사교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모두 기록하였는데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말씀이 더 많이 추가되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주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범죄하여 물로 쓸어버림을 당하고도 다시 번성한 인류는 바벨이라는 곳에서 분열을 방지해 보자는 시도가 오히려 나누어짐을 부추기라는 이유가 되고 맙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에 그렇게 시도하지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에 바벨에서 흩어진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이 땅에 구원의 교회가 세워지는 오순절날, 이 땅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하나됨을 위하여 만드신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다루시고 보시는 기관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는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이고 기쁨의 주제였던 빌립보 교회조차도 하나됨에 있어서는 바울의 안타까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한 안타까운 현상은 이 역사가 다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체에 일치하는 겉모양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우들 서로 간의 교제에서도 또한 확인됩니다. 바울은 불화와 이기심이 빌립보 교우들을 역시 위협한다고 보았습니다. 1장 17절이나 27절, 그리고 4장 2절에서 3절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 이래로 있어 온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해 온 마귀 사탄은 예수께서 오셨을 때조차도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으려는 맹렬한 시도까지 감행했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이런 일을 더욱 맹렬히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밤낮 참소하는 마귀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켜 흩으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감행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어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더욱 경계의 자세를 늦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됨의 요소를 1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구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했는데,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세상의 논리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야말로 은혜, 즉 선물로 누리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부족할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로마서 8장 26절에 아버지께 열심으로 탄원하시는 덕택에 오늘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달래고 격려하시는 말씀과 성령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령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 때문이며, 부족함에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애끓는 심정으로 중보의 기도를 지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됨을 위한 태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했는데, 여기선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람의 내면적인 원인들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는 단순히 같은 것이 아닌 바로 그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마음은 없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 같은 사랑도 아픔의 마음과 꼭 같은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을 가지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예수도의 십자가에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그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긍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났다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하여 제물을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은 예수도의 십자가의 사랑뿐입니다. 다음은 뜻을 합하여 했는데 영어로 결합된, 즉 감정상 비슷한, 일치 단결하여 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역사 속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은 하나님과 뜻을 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며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차이는 하나님과 뜻을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 뿐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 있는데 여기 마음은 심적 훈련을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뒤에 연결되어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5절에 권면이 이 말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실천적인 실천 항목을 말씀하는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로마서 12장 16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분쟁은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는 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방해물들과 필요한 자세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3절 했는데 하나님의 방해물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 음모, 경쟁, 맞겨름, 야망, 당쟁, 파벌 이런 것들은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은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 했는데 허영,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기대하며 일하는 것은 다 환상일 뿐입니다. 허영인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거나 일하게 되면 반드시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툼과 자만심으로 일하는 것은 하지 않음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경쟁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필요한 자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는데 겸손한 마음, 겸양이라고도 하고 낮은 데 처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8절에 예수님의 자세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누구든지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에 각각이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자세로 언제나 자신보다는 남을 위에 세우는 자세가 기도를 높이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됨을 위한 행동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는데 기도인은 자신의 할 일을 남에게 짐지워서도 안 되고 자신의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만족해서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나 자신이 감당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아울러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지만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말을 하거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가 라는 점검이 먼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된 신앙은 자신의 편리나 이익보다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형제 자매의 유익을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때로는 힘겨움도 억울함도 주님께 위로를 구하고 하늘의 상급을 약속받는 감격으로 이 땅에서의 서운함을 넉넉히 이겨가는 사람들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찬양에 관한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검색해 보니 찬송이라는 단어가 218번, 찬양이라는 단어는 90번, 찬미라는 단어는 4번, 송축이라는 단어가 38번, 노래라는 단어는 188번 검색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개역성경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찬양을 권면하는 단어가 538번 나옵니다. 내가 직접 찬양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들의 찬송을 죄수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개종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찬송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가르쳐 찬양이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꼭 설교와 성경 공부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곧 술에 충만해지면 그 술이 원하는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원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화답은 찬송을 통해 서로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영어성경 NIV에서는 이 구절을 speaking to one another라고 옮겼고 ESV에서는 addressing one another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찬송할 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찬송이 온 세계에 울려퍼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3장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 같은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모세의 예언을 인용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베드로가 여기서 인용한 구절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가 예언한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예지 능력으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이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냐? 이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관사 더가스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단순히 선지자로 옮기지 않고 그 선지자로 번역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요한복음 6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요한복음 7장 40절.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아 붙잡아 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보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자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얼마 후에 두 선지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장차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고 말씀으로 저희 영혼의 갈급함을 적셔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이 세상에 저희가 사는 동안 저희에게 이곳은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소서. 특히 북한 동포를 주님 곱어 살펴주옵소서. 저희가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현재 상황이지만 이 방송이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와 소망을 그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저희 위에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